VOA 세계 뉴스입니다. 단백질 구조 파악 등에 공헌한 생화학자 한 명과 인공지능 AI 전문가 두 명이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미국 워싱턴 주립대 산하 단백질 설계 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미국 구글 산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와 존 점퍼 선임 연구원을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화학위원회 하이너 링케 위원장은 베이커 교수가 이른바 계산 단백질 설계에 기여했다며 이는 과학자들이 전에 없던 모양과 기능을 가진 놀랍고도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 알파폴드2라는 AI 모델을 개발해 발표했던 허사비스 CEO와 점퍼 연구원은 AI 기술을 통해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공헌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AI 모델을 통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대한 분석으로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50년 된 꿈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화학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아랍국들이 자국 영공이나 군 기지를 이란에 대한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는 오늘 로이터통신에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영공 또는 군기지 사용 등을 통해 이란에 대항하는 어떠한 행동도 전체 집단이 취한 조치로 간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이 같은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고위 관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루어진 걸프협력회의 국가들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키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을 방문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늘 러시아 서부 브랜스크 지역의 무기 저장고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성명에서 공중투하식 유도폭탄과 북한에서 인도된 미사일과 포병무기들을 포함하는 각종 탄약이 보관되어 있는 이 무기고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랜스크 당국은 무기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산더 보그마즈 브랜스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군이 밤사이 드론 24기를 요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와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마을 두 곳을 추가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황보고에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쿠라호브 지역의 마을 두 곳이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동부전선의 전략 요충지 부흘레다르를 장악한 데 이어 도네츠크 전선 최전방 도시 토레츠크 외곽에 진입하는 등 동부 지역에서의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오늘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막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와 남중국해 분쟁, 기후변화 등 역내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주최국인 라오스의 손사이 시판돈 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는 아세안이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가 격변하면서도 복잡한 지정학적, 지정경제학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미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능한 아세안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는 회원국 정상들 외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시 게루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그리고 리창 중국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초청국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1일까지 각종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1967년에 동남아 5개 나라가 모여 결성했던 아세안은 현재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브루나이, 캄보디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10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9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예상됐던 통일 삭제 또는 영토 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에 탄약 품질 관리를 위한 인력을 파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대러 지원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가끔 비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5도, 최고기온은 9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예상됐던 통일 삭제 또는 영토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먼저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공사를 하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고요?
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해당 조치가 한국 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미국 핵 전략자산 전개, 미한의 정권 종말 경고 때문이라며 일촉즉발에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는 것은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요새와 공사와 관련해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9일 오전 9시 45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이 남북한을 잇는 철도 그리고 도로를 차단하는 조치들을 하는 게 이미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공식화한 배경은 뭘까요?
남북한을 잇는 도로와 철도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와 철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후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이어져 지난 1월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4월엔 가로등도 없앴으며 6월과 7월엔 각각 동해선과 경의선 철로를 철거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비무장지대 북한 측 지역에서 많은 병력을 동원해 대전차 장애물 추정 방벽 설치와 지뢰 매설, 불모지 작업 등을 진행 중입니다. 북한군의 발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리적, 군사적 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믿는 게 이걸 미국에 알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김정은이 언급한 상황관리, 이 대목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지시를 이행한 차원, 그리고 분쟁보다는 상황관리를 하고 싶다는 차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겠네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요새를 만들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과 비슷한 형태로 254km에 달하는 군사 분계선에 구조물을 만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미 비무장지대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온 북한의 이번 차단과 봉쇄 운운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한반도 정세 불안 원인을 미한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일방적 현상 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의 헌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졌던 최고인민회의, 오늘 결과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에서 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조항 반영과 통일표현 삭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 위원장이 평화통일이나 북방구 같은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 첫 최고인민회의였기 때문에 관련 개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헌에서 노동 연령과 선거 연령 수정이 반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국방상을 강순남에서 노광철로 교체했습니다. 노광철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상으로서 합의서에 서명했던 인물입니다.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북한이 통일이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고 또 영토조항이라는 것을 신설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그 예상이 틀린 걸까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나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헌이 됐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관련 개헌을 유보했을 가능성 등 여러 관측들이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개헌 검토를 지시했지만 김 위원장 지시대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벌어질 정치, 군사적 파장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문제, 민족 문제, 영토 문제, 이게 아주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국가의 어떤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걸 모두 손보고 했을 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질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깊이 고민하다가 우선 유보해놓고 좀더 상황을 보자는 것인지
그런 것 같아요.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정전협정을 부정해온 북한이 정전협정에 근거한 남북한 경계선을 국경으로 헌법에 집어넣는 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과거의 정전협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이 그어진 군사 분계선을 남쪽 국경선으로 헌법에 명시할 수는 없는 거죠. 김정은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조선반도에 병존한 두개 국가를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측처럼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이 이른바 남북관계 두 국가론에 입각한 개헌을 쉽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까요?
김 위원장이 지시인 만큼 포기했다기보다는 분위기와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남북한 단절과 차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 뒤에 헌법 개정 수순의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한국과 미국의 위기조성 책임을 명분으로 이런 단절과 차단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대내외 여파를 줄여가며 최종적으로 헌법 개정으로 수렴하려는 수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것으로 미뤄 이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의원 선거와 함께 차기 제15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격식을 갖춰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박사는 다만 서해 북방 개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영토 조항 신설은 김 위원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토조항 개정해가지고 밝히는 순간 김정은은 남쪽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자기들이 얘기하던 자신의 어떤 영토 영해를 침범하는 결과들이 당연히 나올 텐데, 왜냐하면 옛날 예를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부담, 그리고 그게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또 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기자, 한편 미한일 새나라 외교 당국이 이번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등을 포함한 움직임에 대해서 회의를 한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포함해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조굴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남아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은 9일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삼국 대표는 굳건한 미한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유도 기능을 적용한 24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포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 사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어제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 중인 240mm 조종방사포탄의 검수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검수시험 사격의 목적은 자동사격 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대 사거리 67km에 대한 조종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한국군의 전선 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로 240mm 조종 방사포탄은 기존 240mm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추가한 갱신형 무기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8월에는 갱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검수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40mm 조종 방사포를 러시아 공급을 함께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는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8일 속개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한국이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윤지영 군축 비확산 과장은 영국의 민간단체 분쟁군비연구소와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제시한 증거를 고려할 때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제공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iven the aforementioned evidence, it could not be clearer that the DPRK has provided ballistic missile and ammunitions. I would like to reiterate again.
이러한 제공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추가 개발과 고도화를 막기 위해 안보리가 여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과의 무기 거래 금수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포함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윤 과장은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오랫동안 지속된 정례적이고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리인 탐사 유엔 주재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은 국제와 영내 평화와 안보를 계속해서 위협하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threaten international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nd a matter of great concern.
그러면서 에스토니아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로의 탄도미사일 이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자국의 불법 행위를 덮으려는 또 다른 예라며 이러한 필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한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 군사협력을 확대하면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토마스 괴벨 군축대사는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NPT is under pressure, not only with proliferation cases such as DPRK's and Iran's nuclear programs.
그러면서 가장 최근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수사로는 북한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는 발언이 있다며 핵확산 금지 조약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루시 덩컨 군축대사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그 전달 수단은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불법적인 군사물자 이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철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이날 일반 토의에서 전날에 이어 반박권을 얻어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떠들면서 연중 거의 매일 침략적 성격의 전쟁 연습을 벌여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를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장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북한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As we have stated on several occasions, the rumor about arms dealings between my country and Russia.
문 차석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에 대한 잘못된 견해와 허구에 기초한 소문은 그 어떤 평가나 해석도 할 가치가 없는 가장 터무니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러 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명예훼손은 주권 국가들이 친선과 협력 관계 발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한 유엔 헌장과 보편적 국제법에 대한 부정과 위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말로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발언에서 북한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엔 헌장, 핵확산 금지 조약, 화학무기 금지 협약, 생물무기 금지 협약, 우주 조약 등을 국제 안보 환경을 개선한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와 같은 조치는 핵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 및 판매를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최근 기소된 중국인이 북한을 위해 허위 선적과 자금 세탁, 제재 우회에 적극 나섰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 직원들과 한국어로 소통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최근 북한이 위조 담배 제조와 판매를 통해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광화 사건의 형사 고발장을 공개했습니다. VOA가 확인한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에는 범행 동기와 의도, 행위 등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고발장에는 진광화를 비롯한 공범자들이 위장회사를 설립해 북한의 국영 담배회사들과 불법 금융거래를 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진광화와 공범자들은 위니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위장회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국영 담배회사 NKTC와 약 8,43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약 5,400만 달러는 송금한 금액이고 3,030만 달러는 수취한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위니 엔터프라이즈가 최소 11개의 은행 계좌를 사용해 200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36건의 미국 달러 거래를 수행한 사실도 범죄 목록에 적시됐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담배와 기타 물품을 북한에 제공하면서 허위의 선적 기록을 사용해 물품을 밀수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중개 은행들을 속여 제재를 피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에는 위니 엔터프라이즈의 한 직원이 진광화에게 북한 국영 담배회사에 지급된 대금과 관련된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한국어로 설명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이메일에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총 6건의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금 지급 수단이 달러화로 명시됐고 불법 송금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특히 직원은 두 번째 송금에 대해 은행 측에 적발돼 실제로 접수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한글로 비고란에 적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출신인 진광화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국어로 소통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나 또는 한국계 중국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은 북한 신의주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현재 약 25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진광화가 대북제재 위반에 깊이 관여한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가 미국의 제재와 금융 규제에 따라 북한 고객을 위해 사전 허가 없이 미국 달러 거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광화의 이메일 기록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설립한 위장회사 위니 엔터프라이즈가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조선 광산은행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진광화가 2019년 2월 위니 엔터프라이즈 직원으로부터 계정정보 생성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조선 광산은행 계좌 개설 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받은 것도 고발장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대북제재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씨가 호주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27일 워싱턴 DC 법정에 처음으로 출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씨는 북한은행원 심연섭, 중국인 친궈밍, 한린린 등과 공모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위조담배 상품을 제조 판매 불법 수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와 허위 서류를 사용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약 310건의 거래 총 7,4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처리됐는데 법무부는 이 거래가 북한 정부에 약 7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담배는 당 핵심 엘리트들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금 등 북한 정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유죄가 확정되면 진 씨는 은행 사기로 최대 징역 30년,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 위반으로 징역 20년, 자금 세탁으로 징역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는 공범인 심연섭에 대한 제보는 500만 달러, 중국인 친궈밍과 한린린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는 5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여파는 군사와 외교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하마스의 지원 세력으로 지목된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며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됐는데요. 최근엔 소송 확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 이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들의 소송과 그 전개 상황을 함지아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약 1,200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을 모두 보유한 소위 복수 국적자가 적지 않은데 이에 따라 약 40명에 달하는 미국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하마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이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마스의 당시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은 올해 7월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입니다. 원고에는 네타의 유족과 함께 다른 희생자와 가족, 부상자 등 총 13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약 3주 뒤 워싱턴 DC 법원엔 하마스 피해자 약 90명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이 역시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북한을 피소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인데 이전 소송을 합쳐 200명이 넘는 미국인이 하마스의 당시 공격을 이유로 북한을 미국 법원에 제소한 것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BOA와 만난 이스라엘의 니사나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도 하마스 피해자를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북한에 대한 소송인단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인단은 하마스의 당시 공격과 북한 사이의 뚜렷한 연관성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특히 북한이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물질과 훈련을 제공했으며 북한이 만든 무기가 하마스에 의해 이용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다르시안 라이트너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하마스는 10월 7일에 1,200명을 죽였고 그 중에는 미국인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에겐 북한을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Hamas killed 1,200 people in October 7th, and there are some Americans.
이어 북한은 하마스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며 그들은 하마스의 이번 학살에 대한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대리인인 반명예훼손연맹의 조너선 그린블렛 최고 경영자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팔레스타인 테러단체 및 무장세력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다며 지난해 10월 7일 공격을 계기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산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known for year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Palestinian terror groups and militants.
또한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거리 밑에 터널 시스템을 건설해 인질을 붙잡아 두거나 무기를 저장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기술자들과 정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소송인단은 북한의 유탄 발사기인 F-7이 당시 하마스에 의해 사용된 사실을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 하마스가 북한산 유탄 발사기를 살상력이 더 큰 대전차 무기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F-7 내부 부품에 적힌 한글도 발견해 보도했는데 이후 한국 국정원도 이 같은 BOA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소송인단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소장에는 북한이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도왔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이 이뤄진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에선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의회의 장소인 미국 법원에서 그것도 북한을 상대로 한 공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이 더 주목되는 건 소송인단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지난 2일 2차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새로운 원고가 포함된 소장 수정본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군인 3명의 유가족이 추가됐는데 이들의 사망 시점은 지난해 10월 7일이 아닌 올해 1월에서 2월입니다.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투입됐다가 전사한 군인과 가족이 정식으로 원고에 포함된 것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이후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도 소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번 소송 규모가 앞으로도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전투가 하마스를 넘어 헤즈볼라나 이란까지 확대된다면 소송인단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소송이 북한을 겨냥한 만큼 북한의 배상 책임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인단은 북한이 각각의 소송에서 약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입장에선 연간 국내 총생산 GDP 약 233억 달러의 8.5%에 해당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과거 미국 법원이 북한에 비슷한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린 점으로 본다면 소송인단의 요구 금액이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 북한이 앞선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적군파 테러 희생자의 가족인 루스 칼데론 카도나 씨는 북한이 적군파 요원들에게 숙식과 통신장비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2010년 3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968년 북한에 납치된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 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약 24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북한을 방문했다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는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아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해 지난 2018년 법원으로부터 약 5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북한이 미국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신 북한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벌금 등으로 충당한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미국 등에 압류된 북한 자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적 분쟁은 이제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BOA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에 미국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중동에서 북한제 무기나 기술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해 10월 유엔 총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 회의에서 일부 서방 국가들이 중동 위기를 우리와 억지로 연결하려는 대북 비방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스라엘 대사를 인터뷰한 BOA 보도를 겨냥해 미국 행정부 소속 어떤 매체가 북한의 무기가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 없고 거짓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주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례 없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8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will of course participate in the East Asia Summit and the US ASEAN Summit. During which he will reiterate.
이어 블링컨 장관은 물론 긴급한 지정학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버마 위기,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수호의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중국과 관련된 여러 현안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여러 국가를 강압하고 압박하기 위해 중국이 긴장을 고조하는 무책임한 여러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유럽 등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이 라오스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es, I think you can expect that the secretary will raise deepening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trength of America's commitment to ASEAN and to Southeast Asia and the broader Indo-Pacific region and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보다 넓게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헌신과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헌신은 분명하고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별도의 만남을 가지는지 묻는 질문에 장관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면서도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새 정부와 함께 전례 없는 미일 동맹 강화를 이어가길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미일 동맹은 영내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며 점점 글로벌화되고 있다고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몇 년 안에 미일 동맹이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이며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절망적이고 혐오스러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의 긴밀한 조율 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달 8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5,600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영미 한국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 관련해 생물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비해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현 한국국방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싱가포르와 공급망 교란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고 필리핀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내 동맹국 간의 협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싱가포르와 공급망 교란에 공동 대응하는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등을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로렌스 웡 총리가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이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역과 투자, 항공 연결성, 국방 안보 및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영내 및 국제 정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왕 총리와 윤 대통령은 범죄인 인도 조약,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등 6개의 약정 및 MOU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깊이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해 수교 50주년이 되는 2025년에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왕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번에 체결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기초로 바이오, 에너지, 첨단 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교란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한국의 산업별 공급망 정보와 싱가포르의 중개무역 물동량 정보가 공유된다면 경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상호 번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체결은 한국의 첫 번째 양자 간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앞서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7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양국 정상은 수도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국과 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을 국제사회가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면서 담대한 구상과 8.15 독트린은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이날 회담에서 필리핀군 현대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협력과 지난해 9월 서명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발표 등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의 띵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한국석전은 8일 비오웨이와의 통화에서 한국이 필리핀, 싱가포르 등과 관계를 격상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 간의 협력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움직임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se are what I would call intra-network alliances. So these are intra-network partnerships. Where U.S. allies and partners are aligning.
여석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utheast Asian nations doesn't necessarily impact the overall Allied policy towards North Korea, but it's certainly an extension of President Yoon's pledge for South Korea.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과 동남아 국가 정상과의 만남이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독자적인 경제 개발에 나서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기회를 개척함으로써 한국의 무역 수지와 경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 마지막 목적지인 라오스에서 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8일 이시바 시게로 신임 총리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다치바나 게이치로 관방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하며 이 기회에 이시바 총리가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이시바 총리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며 리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무역 대표부는 한국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장 내 모든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8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한국에서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차별적 관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는 VOA 질문에 우리는 모든 조치가 경쟁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의 법안이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지 않고 특히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 발표를 통해 거대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 대형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통해 경쟁을 억압하는 행위를 차전에 규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건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두고 최근 워싱턴 일각에선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가하고 중국 기업에는 오히려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정보기술혁신재단의 릴라노라 키스 선임정책연구원은 8일 VOA에 PCPA는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상호 운용성 및 데이터 공유 요구사항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미 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PCPA and similar laws could harm American digital companies by forcing them to comply with ex ante obligations.
반면 이 법안에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 경쟁업체에는 동일한 부담을 지우지 않아 오히려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는 PCPA와는 다른 선제적 디지털 규제안과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또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국 디지털 시장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며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키스 연구원은 또 하원에서 한국의 규제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PCPA 같은 규제가 중요한 미한 관계의 긴장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캐롤 밀러 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가 이를 조사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미한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도입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미한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러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성명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지만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한국 법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며 한국의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중국 기업에 이득을 주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는 PCPA에 대한 미국 내 우려와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무역 정책 관련 활동을 분석하는 웹사이트 차이나 트레이드 모니터의 공동 창립자인 시몬 레스터 베이커 연구소 비상임 연구원은 지난 5일 한미 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PCPA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베이커 연구원은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한국 디지털 규제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 디지털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규제의 영향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한국의 국내 대기업들이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는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국가 간 디지털 무역 및 데이터 보호 규제의 일환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com 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뷰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가끔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5도,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3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평양 최저 14도, 최고 22도, 안주 최저 13도, 최고 21도, 남포는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13도, 최고 20도, 수풍 최저 12도, 최고 19도, 강계 최저 9도, 최고 18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해주는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22도, 용연 최저 12도, 최고 23도, 개성은 하루 종일 흐리거나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13도에서 최고 22도 되겠습니다. 사리원 최저 14도, 최고 22도, 신계 최저 12도, 최고 21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12도, 최고 19도, 장진 최저 6도, 최고 11도, 해산 최저 4도, 최고 16도, 원산 최저 12도, 최고 20도, 평강 최저 9도, 최고 19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 있습니다. 청진 최저 9도, 최고 19도, 선봉 최저 9도, 최고 19도, 삼지연 최저 2도에서 최고 9도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습니다. 앞바다는 한때 비 오는 곳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이겠습니다. 서해 역시 구름 많습니다. 오전 한때는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m이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유럽연합 수장이 회원국인 헝가리의 친러 친중 행보를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하반기 의장국인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 7월 회원국들과의 상의 없이 평화사절 명목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방문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적자에 대한 헝가리의 최근 비자 제한 완화 조치를 언급하면서 헝가리뿐 아니라 모든 EU 회원국의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러시아가 벌인 전쟁의 잔혹성을 목격했음에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침략자가 아닌 침략당한 쪽의 탓으로 돌리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헝가리인들은 1956년 2천여 명의 사망자를 냈던 소련의 헝가리 침공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 경찰이 헝가리 경찰과 함께 헝가리 국내에서 공동활동을 할 수 있도록 두 나라가 최근 합의한 데 대해서도 유럽의 주권 수호가 아닌 외국의 간섭을 위한 뒷문을 열어준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날 의회에 출석한 오르반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놀랍다면서 당시 러시아 방문은 의장으로서 EU를 대표한 노력이었고 유럽의회 의장에게 EU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이견 제시는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1956년 당시 소련의 헝가리 침공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사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겨냥해 EU 집행위가 중립을 지키고 EU 조약을 보호하는 대신 정치적 무기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허리케인 밀턴 상륙에 대비해 독일과 앙골라 순방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밀턴은 플로리다를 강타하는 100년 내 최악의 폭풍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이런 때 미국을 떠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허리케인에 대한 대비는 생사의 문제라면서 연방정부의 관련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독일로 향할 예정이었으며 이어 아프리카 국가 앙골라 방문도 계획돼 있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순방 일정이 언제로 연기될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시간당 최대 풍속 23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밀턴이 플로리다 해안으로 근접해오는 가운데 해당 지역 대부분에는 허리케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밀턴은 이르면 오늘 밤 플로리다주 템파베이 지역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단백질 구조 파악 등에 공헌한 생화학자 한 명과 인공지능 전문가 두 명이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 미국 워싱턴 주립대 산하 단백질 선계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베이커 교수와 미국 구글 산하 AI 기업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 최고 경영자와 존 점퍼 선임연구원을 노벨상 화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화학위원회의 하이너 링케 위원장은 베이커 교수가 이른바 계산 단백질 설계에 기여했다며 이는 과학자들이 전에 없던 모양과 기능을 가진 놀랍고도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알파폴드2라는 AI 모델을 개발해 발표했던 허사비스 CEO와 점퍼 연구원은 AI 기술을 통해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고 노벨위원회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AI 모델을 통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에 대한 분석으로 복잡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50년 된 꿈을 실현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 화학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아랍국들이 자국 영공이나 군 기지를 이란에 대한 공격에 사용하도록 할 경우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는 오늘 로이터 통신에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영공 또는 군기지 사용 등을 통해 이란에 대응하는 어떠한 행동도 전체 집단이 취한 조치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고위관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신임 일본 외무상이 9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역내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1일 취임 뒤 처음 열린 왕 부장과의 이날 회담에서 지난 8월 26일 중국군 윈 정찰기 한 대가 일본 규슈 남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근해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과 관련해 중국군의 증가하는 활동에 대한 중대한 우려와 함께 해명을 요청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왕 부장이 이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 외무성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또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중국 남부에서 일본인 소년이 현지인의 흉기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재발 방지책도 세워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 관영 CCTV 방송은 왕 부장이 이와야 외무상에게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긍정적 신호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